반갑습니다. 예, 간물 생태학습관 밀양에 있습니다. 간물 생태학습관의 관장으로 있는 김준환 빈첸쇼 신부입니다. 더불어 저희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딱 올해까지네요. 올해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차가워졌죠. 그나마 오늘은 좀 그래도 따뜻한 기운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장들은 다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저희 집도 어제 오늘 이렇게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대신 성당의 신부님께서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히 특강이라기보다는 조금 긴 강론, 너무 길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기 위해 초대해 주셔서 다행히 그 노역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이 농사도 짓고 뭐 하기 때문에 배추를 한 500포기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뽑고 절이고 어제 그 다음에 씻고 이제 오늘 지금 한참 이제 양념 치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전쯤 끝나고 나면 뭐 다들 이제 뭐 수육에 굴 뭐 그 다음에 갓 이렇게 한 김장 김치에 빠지면 안 되는 막걸리까지. 예. 밀양에 큰 좀 조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량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이제 거기에서 사온 이제 막걸리에 아마 한 잔씩 하면서 아마 지금 기쁘게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들 겨울나기 준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콩 수확하고 이제 메주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15말 좀 많죠? 많이 합니다. 좀 오래 묵혀놓을수록 된장은 좋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겨울나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해 전이죠. 제가 이 동대신에 새 신부 되고 첫 본당으로 그때 손동만 신부님과 함께 발령받아서 딱 1년 정도 머물다가 이렇게 떠났는데 다시 와도 뭐 정말 친정 같은 기분입니다. 신부가 출신 본당보다 첫 본당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출신 본당은 그래봐야 신학생 시절이고 이제 신부 되고 나서 첫 대면한 신자들이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 보니까 아직도 얼굴이 익은 분들이 더러 이렇게 눈에 띕니다. 보니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제 시간은 이제 강산이 한 두 번 정도 바뀔쯤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모습 같습니다. 농담식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너무 오래 살려고 고집 피우지 말고 딱 한 120까지만 살고 뭐 더 살아라 그래도 그냥 뭐 난 됐습니다 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또 깔끔하게 여러분들 한 생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이 대림식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그리고 사회교리 주간의 첫날입니다. 교회가 굳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생활을 두고 보더라도 갈 길이 참 먼데 이 사회의 문제에 굳이 왜 그렇게 참견을, 간섭을 혹은 적극적인 참여를 신자들에게 권고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개신교, 불교, 그 외 여타 많은 신앙의 형태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혹시 우스갯소리로 너네 아버지가 참 좋아 보여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 사회에 베풀어준, 보여준 표지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복지만 하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간부로 가톨릭은 사회복지에서 철수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 또 우리 수녀님들 정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그 현장들을 떠난다면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인간 존엄성,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아주 상식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람은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은 통용되지 않았던 시절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창세기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코에 숨을 불어넣어 성령으로 축복하였다는 이 이야기에서 비롯돼서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그래서 인권이란 개념, 이것도 바로 우리 신앙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래도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어떤 직장에 있더라도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면 일주일에 하루는 쉽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 옛날에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림없죠. 농사 지을 때 쉰다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든가 어떻게 보면 날씨가 안 좋을 때를 제외하고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도 주 1회 이상 쉼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안식일이죠 우리에게. 이 날은 정말 세상의 일을 해서 풀어나서 다들 재충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교회가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적용되면서 이렇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세상 속에 뿌리 내린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굳이 따져보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토록 훌륭하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이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극기하는 감출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죠. 성당 안과 성당 밖에서의 내 생활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당 안에서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가려고 하지만 성당 밖만 나가면 이게 신앙인인지 그냥 사회사람 한 사람과 똑같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두고 정말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나시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래도 이 도시를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어떻게 유황불로 이들을 다 없애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들 중에 의로운 사람 50여 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옥신각신 말을 주고받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양보하시죠. 좋다. 10명만 돼도 못해도 수만 명이 있을 그 사람들 중에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난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몇천 년 전에 그 도시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크게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 시대가 더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가요? 이제는 웬만한 범죄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거 요새 웬만해선 기사거리도 안 됩니다. 죽이더라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지 나올 법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어둠의 이야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해졌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톨릭 신자 비율이 우리 교회 통계 16교구를 다 모으게 되면 11% 정도가 됩니다. 586만, 참 많죠. 11%가 된다는 건 우리 인구의 10명 중에 한 명은 신자라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새 뉴스가 시끄럽죠.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가톨릭 신자가 비율이 얼마 될까요? 26에서 한 30%까지 육박합니다. 우리 11%의 평균보다도 3배나 많죠. 군대 장군들 약 30%까지도 갑니다. 왜 이렇게 신자가 많은데도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역대 대통령 봅시다. 현 대통령까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입니까? 한번 헤아려 볼까요? 김대중 토마스 모아, 노무현 유스토, 박근혜 율리아, 문재인 디모테오, 무려 네 분입니다. 무려 네 분.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정치인들이 대통령만 무려 네 명이고 국회의원 그들만 쳐더라도 26, 30%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갈수록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원인이 우리 신앙에 자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 집에 아플 때, 애 대학 수능 칠 때,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느냐 말 때, 승진의 여부가 걸려 있을 때, 요럴 때 아니면 신앙이 별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때는 세상에 넘쳐나는 이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에 우리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당 밖만 나가면 이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선택을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가 신자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문화건 여가생활이건 모든 것들이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권주의를 제정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져라. 이 신앙은 어떤 경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계명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장식이죠. 장식.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곡감 같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선택하는 것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거에 비추어서 나의 선택은 어떠한지를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선택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분명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선택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이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참 어떤 분들은 많이 묻습니다. 하필이면 왜 또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필이면 세상에 사제로서 해야 될 일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굳이 그런 일들로 간섭을 하게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이런 데 관심 있는 신부가 도대체 몇 명 될까요? 전체 신부의 1% 될까요? 1%만 되더라도 다행이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왜냐하면 먼저 신부님들은 본당의 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목의 일들 속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가톨릭 신자가 10년 동안 매해 한 1% 정도 성장했습니다. 1%. 그런데 딱 두 번, 두 배 정도 한 해 또 복음화 시향을 복음화 시향을 복음화 시켜야 되고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의는 강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교회로 불러들이는 선교만이 아니라 그가 교회로 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이 신자든 아니든 모든 이들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참 끔찍한 인사가 있었죠. 다들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가 통용되던 인사말이 있었죠. 다 부자 되고 싶죠. 누가 어렵게 살고 싶겠습니까? 많서도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느냐고.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혼탁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화시키는 역할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역할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입하셔야 됩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게 정치적인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어떤 데에서도 여러분 경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를 두는 순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죠. 누구 뽑을 겁니까? 누구 뽑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부심. 여러분 어디서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좋은 것들은 바로 우리 신앙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기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본당신부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식별의 영을 받게 된다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죄 안 짓고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저질렀지 않더라도 그 일에 공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어떻게 보면 외롭게 진리를 외치던 오늘 복음의 세리자 요한, 결국은 임금에게 살해됐습니다. 임금에게. 잘 아시죠? 바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로데 왕에게 직언을 했죠. 직언을. 불편한 진실을 감추지 않고 그렇게 직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고 헤로데 왕의 생일날 바로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추는 춤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어떤 청이든 들어준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고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쳐서 달라고 하면서 그날 살해됩니다.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 누굽니까? 헤로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 뭣도 모르고 엄마 말 들었던 살롬에, 그리고 그 왕의 잔치에 초대됐던 수많은 고관대작들, 그 사람들, 침묵했던 사람들도 세례자 요한의 살인의 공범자인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그것으로,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계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고해소에 어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주는데, 고해소에 앉아서 앞을 보면 그 문 안쪽에 신부님께서 기도문을 붙여놨습니다.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삶을 슬프고 어지럽게 하는 뒤엉킨 매듭들을 풀어주소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오히려 어둠과 악으로 흘러가는 이 혼탁하게 정말 풀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버린 이 매듭들을 바로 성모님의 전구로 풀리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냥 괜히 신자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치사하게 혼자 천국 가겠다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명 안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내 가족들, 내 아는 사람만 데려가면 좀 섭하죠. 기왕이면 내가 모르는 사람,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이 세상이 혼탁한 것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언자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대림 2주일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가 끝나고 성당 밖을 나갈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사는 파견 미사입니다. 파견 미사.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되었습니다. 그 은총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은총이 온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혼탁함들, 이 사회의 어지러운 것들, 불의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 차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주임 신부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내년에도 혹시 뵙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기뻐하면서 정말 축하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